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보다 외교적 해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우리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우려한다면서도 다른 측면에선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외교의 문을 닫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하며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장 좋은 길은 정치적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하는 발사체 시험 때문에 외교의 문은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미한 연합 연습을 대규모 훈련으로 되돌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불과 2주 전에 서울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습과 훈련이 동맹인 한국과 함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를 포함한 양 당사자가 여기에 관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한국과 일본에게 중국과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고 밝히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협력할 때 우리는 더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자 관보를 통해 9월 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의 15% 추가 관세 집행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우선 미국 동부시간 1일 0시 1분부터 관세의 영향을 받는 물량이 1,25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12월 15일부터 관세가 집행됩니다. 관보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이동식 컴퓨터, 장난감, 의류 등 품목이 여기 해당돼 연말에 선물을 주고받는 미국인들의 쇼핑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어치의 1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일부 품목은 12월 15일로 시점을 연기하고 일부 품목은 취소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5,078개 품목에 5%에서 10%까지 신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 5,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5%씩 일괄적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15% 추가 관세를 집행하는 데 대해 즉각 보복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신규 관세를 철폐해서 긴장 고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움직임에 곧바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면서 다음 달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 양측이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특수전 항공기가 오늘 타이완 해협 상공을 전격 비행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MC-130J 항공기가 오전 11시 타이완 해협 중간선 부근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최근 타이완 해협 항행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항공기가 이 해역을 상공을 한 것은 드문 일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해당 항공기의 작전 과정을 모두 추적해 동향을 파악했다고 밝히고 중국군의 대응을 비롯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도 비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항공기는 특전 부대의 지원 임무 수행을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적대적인 영역을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타이완 해협 상공을 비행한 MC-130J 항공기는 다목적 전술군용기로 특전 부대의 유류 보급을 비롯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 주둔군 부대를 교체하고 주권 수호를 선언했습니다. 중국군 당국은 오늘 새벽부터 오전 내에 홍콩 주둔 부대를 바꾸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해당 병력은 일국 양제를 수호하라는 중앙정부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결연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관영 신한통신은 선전과 홍콩 접경인 황강검문소를 통해 중국군 병력 수송용 장갑차와 트럭이 진입하고 스턴쿼터스 부두에 군함이 정박해 있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홍콩에 오늘 새로 진입한 병력은 7,000명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탄수 탄도미사일 도발에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we're not going to overreact. We want to take a measured response and make sure that we don't close.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면서 미 한일 세 나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ope to see our security relationship insulated from political dis.
이례적으로 지난 4월에 이어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최고 인민 회의를 연 북한이 미북 실무 협상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고 북부 지방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내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과잉 반응은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 국방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we're not going to overreact. We want to take a measured response and make sure that we don't close the door to the.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일 정부 당국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나눴다면서도 외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신중히 반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정치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get to an irreversible, verifiabl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The best way to do that is through a political.
에스퍼 장관은 앞으로 미한 연합 훈련을 대규모 훈련 수준으로 복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 수준으로도 대비 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The training and exercise plan we currently have underway is sufficient to maintain our readiness on the peninsula.
로버트 에이브람스 미한 연합 사령관과 2주 전 서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 수준에서도 동맹인 한국과의 한반도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사령관의 판단을 믿는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가시적인 연합훈련 규모는 조정했지만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made that adjustment to have less visible exercises, we found other ways of
maintaining. 에스퍼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결정에 대해 발표 당시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당국자들을 모두 만나 양자 간 해결을 촉구하면서 북한과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삼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So at the time,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미 한일 세 나라는 공동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갈등의 빠른 해결을 희망한다는 겁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군사적 측면에서 당장 손해는 없지만 에스퍼 장관과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있다며 영내 집단 안보 측면에서도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향후 국방 계획을 설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역량 강화를 통한 대미 패권 도전,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 조성 등 영내 불균형 재조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며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영내 안보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공정한 방위 분담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xpand our defense activities throughout the region in close cooper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hile pressing for equitable burden sharing.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미한 연합 훈련이 비싸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VOA 질문에 대통령의 발언에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 한일 세 나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협정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Near term,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JSOMIA.
슈라이버 차관보는 28일 미한일 3각 국방협력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과 일본이 상호 입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란 추가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협상장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했다며 이제는 두 나라가 행동을 취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듯이 한국과 일본은 양자관계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역사적 분쟁과 적대감 그리고 정치적 불일치는 군사안보협력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ope to see our security relationship insulated from political disputes and disagreement.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 관계는 정치적 분쟁과 불일치와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한일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방과 안보 유대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erms of the actual decision to not renew we were not forewarned and so that decision itself I don't believe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문재인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불화를 빚으면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는 현재의 관계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미한일 3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미한일 세 나라가 강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기밀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And so when you're looking at potential missile launches or you're looking at other activity, you don't want a cumbersome, unwieldy process of information sharing.
잠정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지했을 때 등 이전에 번거로운 정보 공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양국에 공유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다양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se tests can be for the purposes of political maneuvering, but it can also be critical steps in their modernization, their development of these systems.
북한의 최근 실험들은 정치 공작, 미사일 시스템 개발의 핵심적인 단계들, 또는 협상에 앞서 지렛대를 얻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방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개선되고 있으며 안보 환경은 더욱 도전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등은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석탄을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결정이 영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는 미국 정부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우려하고 실망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 측의 지소미아 관련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해당 보도에 대한 BOA의 질의에 사적인 외교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11월 하순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외교적 대화를 상세히 밝히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조세용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실망감이나 불만을 잇따라 나타내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 이후에도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영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와 조 차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밝힌 공식 입장에서 바뀐 게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엿새 전 공식 논평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는 온전한 상태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양자와 3자 간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전날인 27일에도 BOA에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왔다면서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망과 우려라는 표현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직접 지칭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강한 우려와 실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소식이 나온 22일 이후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지칭하며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동맹국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해도 이를 외부에 잘 드러내지 않는 외교 관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실망감을 표명하고 트위터와 언론 등을 통해서도 이런 우려와 실망이 표출된 건 과거 쉽게 볼 수 없던 현상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폼페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들을 보게 돼 실망했다며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국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반복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결정이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 정부 측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도 문 정부에 반복해서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이용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한국 방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미군의 위험이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발언을 한글로 번역해 자체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한국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27일 BOA에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강경한 분위기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첫날부터 예고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양국이 입장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보다 강한 내용을 담은 논평을 다시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비공개 언론 브리핑과 고위 당국자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번복을 한국 정부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미한 동맹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세영 1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양자 관계 맥락에서 결정된 것으로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조 차관이 해리스 대사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출하는 것은 한미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말 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진정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은 한국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대사를 불러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조세영 한국 외교부 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검토, 결정된 것으로 미한 동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미국 측에서 실망감을 표현하는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공개적 메시지 발신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사를 직접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전직 미 대사들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한 미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입니다.
It is, frankly speaking, I don't remember any U.S. ambassador being called in by the Korean side. I'm sure it's happened, but it's kind of.
힐 전 대사는 주한미 대사가 한국 외교부에 불려간 적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 자신은 그런 기억이 나지 않고 이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 측에 반복되는 비판 중단을 요청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generally speaking, public statements are. For ongoing issues of this kind do not tend to be helpful.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주한 미 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 역시 미 대사가 한국 당국에 불려가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No, I don't think it's a normal situation. I think that the situation is quite different today.
이런 일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자신의 재임 기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다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그러나 한국에 공식적으로 미 대사를 부른 것 자체는 외교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kept secret or when they wanted to make it public and that's sort of a standard part of the game of diplomacy.
비밀로 할지 아니면 공개할지 정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다만 이것이 미한일 3국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And that's unfortunate because I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to us that we maintain very strong good relations with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매우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번 일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2000년대 중반 대사직을 역임한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대사는 대사를 부르는 행위는 외교의 일환으로 정상적이며 그 자체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s a diplomatic practice, that's normal and in and of itself is not extraordinary.
보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나 한국의 이번 요청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ut I don't think it's going to change the view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termination of the GSOMIA is a mistake.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가 실수라고 보는 미국의 입장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보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가 미 대사를 부른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word conflict is too strong, but this sort of dispute, I would call it.
한국의 이번 조치를 미한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논쟁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보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워싱턴과 서울의 틈을 벌리려 한다며 이번 일이 북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해 두 차례나 회의를 연 것은 흔치 않아서 안건이 무엇인지 특히 미북 실무협상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안소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보통 매년 4월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넉 달 만에 또 소집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9일 최고인민회의를 개회했다고 보도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 687명이 회의 앞서 대의원 등록을 하기 위해 평양에 집결한 겁니다. 한국 시각 29일 오후 6시 현재 북한은 관련 소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가 예고한 대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인사와 법률 제정,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과 2014년에도 4월과 9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8월에 연인 것은 처음입니다. 때문에 이번 회의 소집 이유와 안건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29일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관련 사항과 4월 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조직 개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외 정책 방향을 가늠할 계기가 되는 만큼 그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심사는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대화와 남북 관계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미북 정상 간 회동을 통해 양측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언급이 나올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직접 연단에 설지도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며 대화 시한을 연말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또 제재 해제에 목매지 않을 것이라며 자력갱생의 경제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오늘 8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21세기의 유일한 핵실험 국가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실험의 유산은 파괴뿐이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핵실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강조한 말입니다. 핵실험으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들, 파괴된 환경과 보건, 경제적 타격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모니카 그레일이 유엔 총회 의장 대변인은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인류가 1945년 이후 2천여 건의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1945, approximately 2,000 nuclear tests took place.
이런 핵실험을 통해 전 세계에 핵무기 14,000개가 있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은 옛 소련이 무려 450회 이상 핵실험을 실시해 악명이 높던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텐스크 핵실험장의 폐쇄를 기념해 2009년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 기념 홈페이지에서 북한을 21세기에 핵실험을 단행한 유일한 나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북한 정부의 핵실험 발표는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을 끝으로 8년째 지속되던 사실상의 핵실험 중단을 깬 것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 정권이 추가로 2009년과 13년, 16년, 2017년에 다섯 번 더 핵실험을 강행해 전 세계가 거의 만장일치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경고한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은 핵실험장 주변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까지 위협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지진학자들은 지난해 11월 미국 지진학회지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하에 직경 80m 이상의 큰 공간이 생겨 붕괴와 잦은 소규모 지진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라먼트 도어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도 앞서 BOA에 이런 핵실험으로 인한 후유증들이 지진파로도 확인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실험이 크니까 큰 공동이 생겨요. 파괴된 지역이. 그래서 한 8분 30초 경과한 후에 지진파가 또 크게 발생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아 이거는 핵실험은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핵실험에 의해서 생긴 큰 공동이 붕괴져 내려서 지진파가 발생했다. 규모가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울러 강력했던 6차 핵실험으로 지반이 불안정해져 길주군 일대에 유발 지진이 계속되고 만탑산의 암석 등이 깨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피로 증후군까지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지하갱도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지하수를 오염시켜 현지 주민들이 알 수 없는 통증과 병을 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한국통일부가 길주군 출신 탈북민 30명을 상대로 방사능 피폭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했습니다. 조사 결과 4명에게서 피폭 의심 소견이 나왔지만 핵실험 때문인지는 단정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에게서 나타난 피폭 수치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서 길주군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귀신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럴 가능성, 피폭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감시본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길주군 출신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한 결과 근육 감소와 만성두통, 소아림 포함, 기형아 출산, 사망까지 다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방사능 유해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다며 이는 인권 차원에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는 지난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차 방북한 외국 기자단에게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측정 자료에 하면 방사선 물질의 류출은 전혀 없으며 주위 생태환경도 아주 깨끗합니다.
한국 공동 취재진은 당시 핵실험장 갱도 앞 개울물이 깨끗하다며 마셔보라는 북한 관영 매체 기자의 제안에 먼저 마셔보라 했더니 안 마셔서 취재진도 마시지 않았다며 안전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방사능은 노출 정도에 따라 탈모와 불임, 혈액과 위, 뇌와 척수 등 인체 조직과 장기 기능을 손상시키고 암 유발은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공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숨진 모든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28일 미국 제1군인의 아메리칸 리전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북한을 대화에 나오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Beyond that, from the outset of this administration, this president also stood strong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출범 때부터 북한의 공세에 강력히 맞섰고 그 결과 지금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세 차례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북한 지도자가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모든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7월 27일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아들로서 당시 미군 유해 봉환식에 참석한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told the president this. He never gave me any greater honor than when he allowed me.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55개 미군 유해 상자가 미국 땅으로 돌아오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영광이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국기로 감싼 55개 작은 상자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본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웅들을 데려온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모든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올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서울에서 탈북 여성과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들의 장례 절차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로 구성된 장례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시민장을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한모 씨와 6살 아들의 장례 절차를 위한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들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탈북 모자 사망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들은 사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이들의 사망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내사를 종결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탈북민 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씨 모자의 사망 원인을 판단하지 못한 부검 결과가 한국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광일 북한 민주화 위원장입니다.
통일부에다가 전제 조건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제 사인이 지금 아사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인 불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정하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우리가 정부하고 협상이 진척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사인이 제대로 구명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장례 절차에 대한 그 어떤 점인가 방향도 논의된 것도 없고.
허 위원장은 이들의 장례를 범국민적 시민장으로 다음 달 7일 치른다는 가정하에 29일 저녁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조만간 탈북민들의 입장을 확정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탈북민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분향소가 아닌 별도의 정식 빈소를 먼저 마련한 뒤 시간을 두고 후속 대책을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남북하나재단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시간이 걸리는 제도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과 빈소를 준비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장례 절차 진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8일 기자설명회에서 협의 과정 중 여러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탈북민 단체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인에 대한 어떤 최대한 그런 예우를 갖춰서 그런 조문이라든지 장례 절차가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탈북민 단체들과 또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김태훈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는 시민 장례위원회에서 한 씨 모자의 장례를 주관할 계획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시신을 장례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그쪽은 사실 이런 문제에 모든 책임 있는 그런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어떤 장례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방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국 정부는 그러니까 무용고로 아마 처리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서 왜 또 통일부, 하나재단 이쪽과 또 의논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게 그러니까 정부 입장도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편 남북하나재단 고경빈 이사장은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27일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이사장은 자신의 사의 표명은 장례가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이라며 유족이 아닌 제3자, 즉 탈북민 단체들이 고인의 시신을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한 한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6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VOA
Washington. It's one small step for man.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 그의 달 착륙 성공에 전 세계가 환호했던 1969년. 그 시절 미국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들. 그리고 컨트리 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존 덴버. 또 60년대 초에는 우리의 발바닥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twist and it goes like this. Come on, let's twist again. Like we did last summer. Yeah, let's twist again.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트위스트의 주인공 처비 체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50년대 재즈 여행까지. 다양한 음악 스토리와 그 시절 미국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의회 일당인 오성운동이 최대 야당인 민주당과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12일 열릴 민주당 대선주자 TV 토론에 참여할 후보 10명이 확정됐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한국부터 가보죠. 한국의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사건이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한국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네요.
네, 한국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많은 얘기가 여기 담겨 있죠. 어떤 예. 건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가까이 지낸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실세 노릇을 하며 각종 비위 행위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불복 의혹이 있더라도 최순실 씨 등 다른 사람들이 주도했으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거나 일부 의혹상의 사항에 관여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일환이라는 네.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수사본부가 또 만들어졌었죠?
예, 맞습니다. 특검팀은 약 석 달간의 수사를 펼친 끝에 2017년 3월 삼성그룹과 최순실 씨 간 뇌물거래 등 대부분 혐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 지었는데요.
예.
결국 한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위에서 탄핵됐습니다.
예. 이 재판이 지금 3년째 진행 중인데요. 핵심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올 만큼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범위가 큰데요.
예예.
몇 가지만 이 주요 혐의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 수수와 기밀 유출죄를 비롯한 1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 원 미화로 3,870만 달러의 뇌물 수수,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위해 주요 기업들로부터 774억 원 미화 6,920만 달러 강제 모금,
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청와대와 정부 내 기밀 문건 유출 등입니다.
예. 자, 대법원까지 오기 전 지난 판결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온 건 겁니까?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징역 24년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네.
2심에서는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예.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요. 지난해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2심에서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이유가 있죠?
예, 우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예.
이 한국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해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은 왜 인정하지 않은 건가요?
예, 2심에서는 삼성이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의 회사와 계약을 맺으며 지불한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는데요.
예.
반면 이 말 세 마리의 구입금과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 지원금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네.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금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청탁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네. 뇌물죄 판단 여부 이 말 세 필에 걸려 있었나요?
네.
자,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도 지금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거죠?
예, 한국대법원은 최 씨가 기업들의 미르,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강요죄로 설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네.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예. 자, 그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를 한 대 묶어서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뇌물 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국법조계에선 이들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이 선고까지 길면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두 번째 소식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군요.
예, 이탈리아 의회 제1당인 오성운동과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29일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이로써 이탈리아 구구정당인 동맹당이 이달 초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과 연정해체를 전격 선언하며 이 혼란에 달했던 이탈리아 정국이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자, 새로운 연정의 총리.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예, 오성운동과 민주당은 앞서 사임을 표했던 주세페 콘테 총리를 새 연정의 총리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네네.
오성운동을 이끌고 있는 루이지 디마요 부총리는 이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만나서 연정 구성을 논의한 후에 콘테 총리에게 차기 내각 구성 권한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니콜라 징가레티 민주당 대표도 콘테 총리가 차기 연정에서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총리가 되어달라는 요청인데 그럼 콘테 전 총리도 이를 확인했습니까?
예, 콘테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마타렐라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내각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EU에서 다시 중추적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고요. 또 연정 붕괴를 이끈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새 정부는 누군가에 대항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콘테 총리에 대한 신임을 보였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콘테 총리는 최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회동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콘테 총리가 G7에서 이탈리아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콘테 총리가 이탈리아 총리로 유임되길 바란다고 적었는데요. 디마요 부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을 한 가지 볼까요?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 가운데 사퇴한다고 선언한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예,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28일 경선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서 이런 사실을 전했는데요. 뭐 사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자신이 때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라에 가장 잘 봉사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 단합하는 걸 돕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의 지역구가 뉴욕주죠?
예, 지난 2009년에 국무부 장관이 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자리를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경선을 왜 중도에 포기한 걸까 궁금해집니다. 예.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를 않고 있고요.
예.
또 선거 자금을 충분하게 모으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해석되고 예. 있습니다.
지지율이 아마 한 자리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을 보면 질리브랜드 의원의 지지율이 1%가 채 안 됐습니다.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트위터에 질리브랜드 의원 사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질리브랜드 의원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였다는 걸 민주당이 몰라서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민주당 경선 질리브랜드 의원이 사퇴했지만 그래도 주자들이 많죠.
예. 이제 20명이 됐습니다.
예.
이제까지 26명이 출마 선언했는데 그새 6명이 포기했고요.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모두 3명입니다.
네. 자, 9월에 민주당 주자들이 나오는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토론회에 나올 주자들이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주자 10명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이 3차 TV 토론회인데요. 오는 9월 12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ABC 방송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고 중간 간계 지역은 비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26도, 남포 아침에는 19도, 낮에 2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7도, 간계 아침 최저 15도, 낮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해주와 개성, 신계 지역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와 사리원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함흥과 원산, 장전은 맑겠지만 해산, 풍산, 김영권, 청진, 웅지, 웅기, 선봉 지역 흐리고 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9도, 원산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보다 외교적 해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발사체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우리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우려한다면서도 다른 측면에선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외교의 문을 닫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하며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라며 가장 좋은 길은 정치적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하는 발사체 시험 때문에 외교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미한 연합 연습을 대규모 훈련으로 되돌릴 것이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불과 2주 전에 서울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습과 훈련이 동맹인 한국과 함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를 포함한 양 당사자가 여기에 관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한국과 일본에게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고 밝히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협력할 때 우리는 더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자 연방 광보를 통해 9월 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 집행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우선 미국 동부 시간 1일 0시 1분부터 관세의 영향을 받는 물량이 1,250억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12월 15일부터 관세가 집행됩니다. 관보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이동식 컴퓨터, 장난감, 의류등 품목이 여기에 해당돼 연말에 선물을 주고받는 미국인들의 쇼핑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9월 1일부로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어치에 1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일부 품목은 12월 15일로 시점을 연기하고 일부 품목은 취소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5,078개 품목에 5%에서 10%까지 신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 5,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5%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15% 추가 관세를 집행하는 데 대해 즉각 보복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신규 관세를 철폐해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이라며 중국은 차분하게 문제를 풀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이어서 무역전쟁 고조는 중국에 이롭지 않고 미국에도 이롭지 않다며 추가 관세 계획에 대해 미국의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수많은 대응 수단을 중국이 갖고 있지만 곧바로 사용하지는 않겠다면서 다음 달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 양측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이번 주 미국 측과 통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양측이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측이 진정성과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특수전 항공기가 오늘 타이완 해협 상공을 전격 비행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MC-130J 항공기가 오전 11시 타이완 해협 중간선 부근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최근 타이완 해협 항행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항공기가 이 해역을 상공을 난 것은 드문 일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미군 항공기의 작전 과정을 모두 추적해 동향을 파악했다고 밝히고 중국군의 대응을 비롯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에 대해 해당 항공기는 특전 부대의 지원 임무 수행을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적대적인 영역을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 주둔군 부대를 교체 투입하고 주권 수호를 선언했습니다. 중국군 당국은 오늘 새벽부터 오전 내에 홍콩 주둔 부대를 바꾸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해당 병력은 일국 양제를 수호하라는 중앙정부와 중앙군사위원회 지도를 결연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